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232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나 2페이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장의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 시리즈 아홉 번째,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몸에서 어떤 영양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몸에서 갑자기 망고가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망고. 참 제게 사연이 많은 이 망고인데 망고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뭐 평소에는 그렇게 제가 즐겨 먹는 건 아니고 좋아하지만 즐겨 먹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 망고가 먹고 싶은 땡기는 거죠. 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다라고 딱 집에를 갔는데 평소에 우리 집에 망고도 없었고 제가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딱 도착하니까 예쁜 접시에 망고가 가로세로 약 2cm 정도 크기로 예쁘게 잘려져 있고 거기에 포크가 하나 딱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던 우리 아내가 당신 운동하고 오면 드시라고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제 뜻과 아내의 뜻이 순간 일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저 하마터면 우리 아내가 빅토리아 사주세요 라고 요청했으면 저 빅토리아 사줄 뻔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요거 나 뭐 그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요. 돈 나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만약 이렇게 했으면 제가 땅을 파서라도 1,000만 원에서 구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평소도 이쁜데 그럴 때는 제 뜻과 아내의 뜻이 일치가 되는 데서 오는 그 부부간의 깊은 이 러빙 릴레이션, 사랑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눈 속에서 서로 나가는 그 하트의 그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 그게 느껴지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때 그 행복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 이것을 총수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열 가지를 지금 살펴볼 거고 현재 아홉 번째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홉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었을 때 그 일치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 스파크는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스파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내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관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이것을 정리해 볼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가장 우리에게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뜻이 뭐냐면 왕에게 드려졌던 진미. 그러니까 여기서 왕에게 드려졌던 진미는 산의 진미인데 여러분 뭐 음식이 채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때 당시 바벨론 왕들이 먹었던 음식은 육식입니다. 짐승입니다. 왕의 진미 그리고 포도주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누가 요청이 오면 너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해버립니다. 딱 정해놓고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딱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누구의 뜻이? 다니엘의 뜻이 일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에게 왜냐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쉽게 말하자면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이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롭냐면 이 바벨로니아 왕 그리고 메대 왕 메디아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항상 자기 옆에 책상으로 두고 살았어요. 쉽게 말하자면 왕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물어보는 겁니다. 다니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지? 다니엘이 옆에서 기가 막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옆에만 있으면 기가 막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왕이 무슨 꿈을 꾸면 이 꿈의 내용을 모르겠는데 다니엘에게 꿈이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줘서 왕의 이 꿈은 이런 거고 이 꿈은 이런 거고 이 꿈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다니엘 내가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네가 좀 그 꿈이 뭔지 좀 알아봐. 그러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저 왕이 꿨던 꿈을 저에게 똑같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왕이 꿨던 꿈을 환상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그 꿈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을 받고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 어제 이런 여차 이런 꿈을 꿨죠. 이때 이게 올라와 이런 짐승이 올라와 이때 이런 나무가 나와줄게. 맞아. 근데 무슨 뜻이야? 그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 맞추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꿈도, 꿈 해몽도, 모든 지혜도 다 옆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 젊은 20살 때부터 이 신하, 이 다니엘을 이 나라를 전체 다스리는 총리로 얘를 세워버립니다. 20대 젊은 아이 온 나라의 총리 그 위에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 위로 세워놓은 거죠. 자기 삶의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소문이 나니까 메대의 어떤 왕이 와 나도 저런 신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메대하고 페르시아하고 우리 역사를 잘 알잖아요. 나라가 둘이 합쳐서 바벨로니아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죠. 그때 메대가 세계 강대국이 됐을 때 메대 왕인 다리오가 너 내 옆에서 신하 좀 데려주라. 그래서 신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고 로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다니엘 내 옆에 좀 있어주지 않겠니? 그럼 다니엘은 계속 나이가 먹어가죠. 마지막 좀 나이가 됐을 때는 몇 살이 되냐면은 다니엘 나이가 90세가 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90 넘은 사람을 100세 가까운 사람을 자기 옆에 신하로 두면서 총리로 둡니다. 자기 생애에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자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새 나라의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다니엘을 중심으로 보면 세계 강대국이 정확히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성경적으로 잘 보니까 다니엘이 신하로 있는 나라는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게 원인이 뭘까? 왜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까?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바로 1장 8절에 있다고 하면서그 원인이 뭐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자고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출발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런 주보의 내용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잘 기록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되어야 되는가? 리소스, 그러니까 어디서 근원이, 어디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많은 뜻 있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꿈이다 또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will입니다. will. 조동사로 뭐뭐 할 것이다. 근데 명사로 쓰이면 이게 의지 또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거라고 했을 땐 자기 뜻,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어로 will입니다. will. My will과 God's will.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어야 되냐. 우리가 앰비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망. 그 다음에 내 내면에서 나오는, 내 자신에서 나오는 뜻이어야 되냐. 이걸 가질 수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디자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내 안에 있는 이 뜻이 내 뜻인 줄 알았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면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는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나는 장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우리 얼마나 많은 뜻을 품습니까?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겠다. 우리 자신은 이렇게 살겠다. 나는 집을, 그리고 나는 자동차를,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 삶을, 그리고 경제적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라이프 맵을 그려가면서 내지는 자기 안에 이런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많은 뜻을 품지요. 그런데 이 뜻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뜻들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기인한 뜻이냐, 내 내면에서 나오는 뜻이냐, 아니면 이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내 안에 있는 이 my will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인한 것이고 내 자신에서, 디자이어, 욕망에서 기인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왜요? 이렇게 됩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출발하는데 딱 만나야 되는데 역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뜻의 기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루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그러니까 이미 드러나 있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미 기록된 것. 이 뜻은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 뭐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1600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3개 언어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 기록된 하나님의 뜻 또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이것은 드러나 있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어떤 말씀을 딱 붙잡아 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기록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루트는 바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 또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의 태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인간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드러나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하나님이 말씀한 적 없어요. 그럼 다니엘이 뜻을 정해갖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미 성경에다가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자기 뜻이 아니고 세상 뜻이 아니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충고하여 말씀에 충고하여 그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당신의 뜻의 루트가 뭐냐면은 이미 기록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미 저기 드러난 뜻은 이미 성경에다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이 뜻을 못 찾고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공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내 앞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그냥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두 번째 유형은 감춰진 또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춰진 거예요.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감춰진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믿는 사람이 결혼을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은 성실하게 부부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가 있어도 여러분 성실하게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 사람들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떠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미 여러분이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버리지는 마십시오. 아멘.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분명하게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으면 너랑 일찍 결혼하고 싶으니까 너 예수님 빨리 믿으라. 예수님 빨리 영접하라고. 그래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빨리 믿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할 분명한 사람이 정해지지 않고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냐? 믿지 않은 자만 멍에 그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전혀 짝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뜻을 딱 정해야 되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딱 정해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안 나타났는데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막 나타났어요. 아 그럼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인데 그런 경우는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경우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다 그러면 구원 받기 전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거지?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낸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감추어진 또는 기록되지 않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 뜻하고 이렇게 이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실제적인 인물들 중에서 이 기록된 그리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줬던 이렇게 감춰진 또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그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 우리가 얼른 읽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지요.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자기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왕이 먹었던 음식이 뭔지를 알면 다니엘이 왜 이 뜻을 정했는지 압니다. 왕들이 먹었던 이 음식은 특별히 육고기,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입니다. 대세김질을 하지 않고 발굽이 나눠지지 않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돼지는 대세김질을 안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었어요. 구약에. 지금은 드셔도 됩니다. 저도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장어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은 드셔도 됩니다. 드셔야 돼요. 자, 구약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저기 뭐냐 물고기 같은 건 비늘 없는 거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먹지 말라 했는데 이때 왕들이 바벨론 왕인데 그때 중동 근동 지역에 왕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더구나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이 음식들이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져요. 우상 숭배에 먼저 드려주고 제사로 드려주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드려주고 나면 그 음식을 갖다 왕이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친아들한테 주면서 이것 좀 먹으라고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이야말로 이 포도주야말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왜 이것을 뜻을 정했냐? 모세오경 율법에 그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고 이미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럼 본인이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누구에게 맞췄냐면 이미 드러나 있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킨 겁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루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모압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의 나라였습니다. 이 모압이 나라가 탄생하는 것은 아주 불경건하게 나라가 생깁니다. 왜냐?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딸들에게서 자식이 났는데 생긴 나라가 모압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위대한 여인 한 명이 나오는데 룻입니다. 룻.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팔레스틴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이사를 갔어요. 모압당으로 돈이 많으니까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돈을 다 탕진합니다. 돈만 다 탕진하면 좋겠는데 엘리멜렉 남편 죽어요. 그 다음에 기론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두 모압 여자들인 사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팔레스틴 땅에 국면을 베푸셔서 이제 팔레스틴 땅이 다시 곡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땅이 좋아졌다라고 비가 잘 온다고 해서 이사를 이제 다시 이민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얘들아, 나는 아들이 없다. 그 설명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해보자. 그 아들이 결혼하려면 20년을 그냥 너희들이 20년 기다리겠느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 너희 새 출발을 가. 그런데 안 내웁니다. 안 내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툭툭툭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며느리 한 명은 오르바라는 며느리 한 명은 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 제가 세출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여인은 지금도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루시 끝까지 보면 성경이니까 결심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8절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것이고요. 어머니 머무는 곳이 제가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저하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나눠주겠죠. 죽음 외에는 절대로 저는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 뜻이 결심이 분명한 걸 보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왔는데 그 지역의 팔레스틴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하고 루드에게서 아이가 나는데 그 아이가 오벳. 오벳이 아이를 낳는데 누구를 낳냐? 이세. 이세가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냐? 다윗 왕을 낳는다. 예수님의 혈통을 메시아 그리스도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방의 여자인데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와.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여인이 하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이 예뻐서 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 보십시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한 나라에서 이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길 것입니다. 뭡니까? 십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루시 어머니 저는 어머니 있는 데서 같이 죽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거고 저는 어머니를 온전히 섬길 겁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혈통이 있는 여인으로 돌아버렸다니까. 자기 인생에 언제 자기가 계획해 맡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정신병자가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한테 여차에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 어찌할까? 그러니까 이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삼촌, 두려워 떨지 말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3일 동안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음식도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금식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도 3일 동안 내 하녀들과 함께 금식해 달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3일 후에 제가 왕에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자식이고 부인이고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누구 불러 누구 오라고 해 이 말을 안 했는데 오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우리 왕이 나를 부른 적이 없는데 3일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뭐 말하면 우리 남편이 왕이 나를 죽이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에스더에게서 이 백작 이 결심 이 에스더가 결심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결심했다. 이 결심, 이 뜻, 에스더의 위리 어디서 기인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너희 민족을 세계 만방에서 선택했고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고 너희를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민족을 나를 섬기는 민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 함께 할 거고 지켜줄게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놨죠. 이미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여기서 전부 죽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민족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뜻과 에스더의 뜻이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3일에 금식하고 딱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오 이쁜 우리 에스더 오 소원을 말해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건데 저기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때요 페르시아 왕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집트 쪽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얼마나 이뻤습니까? 보세요. 에스더는 자기 생애에 자기가 민족을 구하고 그게 나중에 불임절이 되죠. 민족을 구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생각 한번 해봤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일치된 것입니다. 에스라 볼까요? 에스라 7장에 보면 7장 10절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결심했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요. 왜 이게 뭐 어디서 기인됐을까요?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너희 민족에게 나 율법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미 말씀이 있어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결심했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민족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볼까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과 7장 1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면 그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당시입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더럽고 추했냐면 지나간 여자가 있으면 너 내 아내가 돼. 그래가지고 데려오면 조금 차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유부녀든 아가씨든 젊은 사람이든 나에게 상관없어. 무조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너 내 아내. 그럼 여자도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면 나 뭐랑 살래?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요 완전히 나아졌어요. 성적인 문란.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서 뭐냐면 인간 만들었음을 뭐 했다 했어요? 탄식하셨다. 죄가 세상의 관영함을 보고 내가 다 인간들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품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아는 노아 가족만 그 사람들처럼 안 살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왜 노아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미 성경이 그때 기록되지 않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조들이 누굽니까? 아담, 하와, 에녹 이렇게 그다음에 가인을 보면서 계속 그들은 이 구조로 들어온 거죠.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 앞에도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는 노아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형편없이 살 때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인간이 죽었을 때 노아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생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원은 뭘까요? 예수님의 Jesus 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의지는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안 죽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세 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세 번씩이나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기도를 항상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정해졌어요. 예수님께 아들아 내 뜻은 정해졌다. 네가 십자가에 죽는 거다. 뜻이 변하지 않는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인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합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우리 왕이라고 찬양을 받는 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위대하게 됐을까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드러나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감추어진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이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팬분 항상 물어봐. 하나님 저 정권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멈춰. 멈추는 거예요. 쳐. 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해. 예. 지금 뭐 가만히 있어. 예. 지금 찬양하면서 나가. 그러니까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적군 앞에서 찬양하면서 빠바바바바바 이러고 가는 겁니다. 자, 요단강에 물을 다 담궈. 담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면 그때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주면 그 뜻에 딱 일치시켜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왕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왜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어떤 경험대로 이야기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남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는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공하고 이러는데 본인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 두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40편 7절 8절인데 제가 8절만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뭐예요?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미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있게 하는 거죠. 마음의 말씀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 읽었던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뭐냐 골로새 교회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항상 기도를 했어요. 에바브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우주 만물, 천상에서도 인간을 제외한 모든 세계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사람 속에서 인간이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죄성이 있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는 자기 뜻이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옆에서 충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살다는 게 사탄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해요. 그럼 내가 주기도 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송영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방법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좁쌀도 안 된다, 좁쌀도. 여러분, 호박이 한번 구르나, 콩이 100번 구르나 갔다 오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콩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원대한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뜻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게만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이 똑똑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아이디어가 더 많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요건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마어마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탁월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노력해서 살면 겨우 밤이라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줘도 또 있네. 또 맞췄는데 더 써야 돼? 더 줬더니 끝이 안 보이네. 통장을 봤더니 아이고 나 이거 안 돼. 내가 이거 꿀꺽해야지. 이거 누구 주면 절대 안 돼. 꿀꺽을 했더니 제로가 되잖아. 꿀꺽하면 제로 되잖아.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에서 그래서 쓰다가 썼더니 아이고 그 돈에 티가 영자가 나왔네. 여러분 영자 무시하지 마세요. 영 하나가 뒤에 붙어갈 때마다 여러분 엄청나고 여러분 천만 원하고 1억 대 10억 대 100억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면 영자가 날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자를 하나씩 붙여줘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일치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삶보다 훨씬 탁월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